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전쟁에 패배하고 시체마저 끌려가서 시체가 목베임당하고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두었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생각하고 밤새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찾아가죠. 밤새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뛰어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참 참혹한 소식을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움직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서 싸움을 하고 시체를 찾아오죠. 시체를 찾아올 때를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찾아오기 위해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고작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시체뿐이었으니까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와서 불사르고 화장을 한 거죠. 남아있는 뼈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 장례 기간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까지로 사무엘상을 마무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보면 세 개의 내용들 스토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이렇게 군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쭉 나와요. 지금 내용은 사무엘상에서 다윗 스토리가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윗 스토리가 제일 길게 되어 있는데 다윗과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 단락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던 때, 두 번째는 광야로 나가기 전에 다시 고난당하던 때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 나가기 전에도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건져주시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결국 세 번째로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 초기에 어떠했는지 중기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기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광야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쭉 제일 길게 나옵니다. 지금 읽은 31장은 27장부터 전개가 되는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시기를 놓고 보면 다윗이 도비 생활을 십수년을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좀 더 부분이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처음에는 다윗의 마지막 행동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사울의 마지막 행동이 비교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가운데도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살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옳지 않은 어리석은 불순종의 선택을 하죠. 이렇게 도피 생활만 하고 있다가는 앞도 보이지 않고 결국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다 싶어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좀 달라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렀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 도피 생활하는 중에 그래도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일 편안한 시기였죠. 거기 가서 여기저기 전쟁하러 다니면서 이방민족들 무찌르고 거기서 노량물도 챙겨오고 그래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먹고살 걱정 없이 도망다닐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편안한 시기였는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가장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거였습니다. 반면 사울도 통치 행위하는 마지막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쯤 되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죠.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내달라.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을 불러올리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껍데기는 사무엘처럼 보였지만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귀신이 이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서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 신접한 여자가 차려주는 밥상 얻어먹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게 사울이 했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좀 다른 점이 다윗은 믿음으로 쭉 살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사울은 평생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다가 맨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옳지 않은 모습, 사울이 했던 옳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세요. 다윗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심판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칼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두 아내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처자식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지경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멋대로 산다고 해서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직분받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다윗만 그러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울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 사울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요. 사울의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고요.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분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지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울을 여지껏은 평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만 다윗이 받은 심판과 사울이 받은 심판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죠. 내가 가서 내 빼앗긴 아내 그리고 내 사람들의 빼앗긴 처자식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서 되찾아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되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되찾아온 곳은 사울의 시체뿐이었죠. 사울은 시체로 돌아오고 다윗은 그래도 다시 자신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과 사울이 맨 마지막에 행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전체를 총괄하면서 맨 처음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피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엉망이 되었다. 그러면 여지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과거의 신앙생활이 현재 나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오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불행하게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나왔어요. 이와 정반대 내용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산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자고요. 권력을 부여받았죠. 모든 좋은 은혜를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통치하면서 그 모든 세월의 대부분을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불순종하며 사는데도 사울은 곧장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편안하게 지낸 겁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산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지금 죄 지고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쳐다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랜 세월 평탄하게 지냈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다윗 또 도피 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지냈지만 결국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미래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혹은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채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알면서 행할 때도 있거든요. 여하튼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40년 동안 불순종했지만 만약 마지막 순간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면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시체를 찾아왔잖아요. 싸움을 해가지고 찾아온 게 고작 시체뿐이잖아요.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살아있을 때에는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을 찾아올 때는 언제였냐면 죽은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시체가 된 다음에서야 사울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사울이 시체를 찾아왔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는 충정스러운 마음의 표현들을 듣고 조금 마음을 바꿨더라면 살아있을 때 찾아왔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패배하고 아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지경을 당했던 걸까요? 그건 그런 지경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고 권면해도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죄를 졌으니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보단 어찌 보면 도무지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벌이 내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현실을 보면 사울이 아주 똥꼬집을 부리죠. 정말로 완고한 행동들을 하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런 지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조금 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반면 불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돌아오고 조금 더 빨리 부드러운 마음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거꾸로 하죠. 항상 거꾸로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끝까지 믿음 갖지 않고 빨리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잘못을 행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면서 빨리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완고한 모습을 갖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시체를 찾아오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자식 40년 동안 그렇게 악하게 통치하더니만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굳이 시체를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하더니 네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사울의 시체를 찾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시체로만 찾아와야 되는 이런 지경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늘 품기를 우리가 늘 애쓰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지는, 불순종에서는 하루속히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잘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그만두어야 할 것 그만두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과정, 어떤 여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달아보니 네 믿음이 참 훌륭하고 무게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고 또 따라가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회개하는 마음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심판을 받아 시체로 성벽에 못 박혀 있었던 사울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한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가 조금만 더 일찍 회개하였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부드러운 마음을 품었더라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이와 같은 완고한 마음들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은 모습을 고집부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매사 무엇이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며 잘 판단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회개할 것들을 속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